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늘 공과가 아담이 범죄한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실을 우리 공과를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인물이 있고 또 그것을 읽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시고자 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도 받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위로도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내 신앙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정확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보나 어떤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있는 책이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성경 암송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익숙하게 찾아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그 개개인의 삶 속에 발현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성경은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습득이나 어떤 그 자기 기억력에 의존해서 배우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삶을 통해서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죠. 시편 3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지어다. 제가 뭐 잘못 읽었죠? 어떤 부분을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습득이 꼭 성경의 어떤 성경을 알고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체험 속에서 삶의 과정 가운데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깨우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의 삶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고요. 그리고 믿게 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지침을 이렇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나 새로운 물건을 사도요, 요즘은 기기가 되게 복잡해져 있잖아요. 버튼이 처음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조작하는 것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단순화되어 있어서 버튼 하나 가지고 다 조작을 하죠. 어떤 거는 뭐 3초간 누르세요. 어떤 거는 7초간 눌러야 되고, 어떤 거는 뭐 5초간 눌러야 되고, 어떤 그런 복잡한 어떤 물건을 하나 사도요, 우리가 그거 그냥 막 대충 막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먼저 좀 읽어봐야 돼요. 그죠? 매뉴얼을 읽어보고, 그리고 또한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매뉴얼대로 한번 동작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물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삶을 막 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망가진 인생을 붙들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 삶에 대한 후회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아무리 지루한 강사가 이야기를 해도요 거기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모든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은 현재의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았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에 나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통한 교훈으로 현재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주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듣느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할 때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읽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거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한낱 스토리로 읽다 보면 그 스토리로 읽은 결과가 어땠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2000년 전에 어떤 해프닝으로 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에서 범하고 있는 가장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거울로 딱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과가 아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위대한 창조물인 아담, 그리고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자, 그 아담은 유약한 존재였고 그리고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자, 자, 우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는 건 다 느끼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내 심장을 못 뛰게 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멈추거나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 자체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9절. 다 암송하시는 구절일 거예요.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내가 빛을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담이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아담에게는 생명뿐만이 아니고 생명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 종속이 되어 있지만 그 생명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도 하나님께 종속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인생길도 하나님 앞에 종속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게 죄고 교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허영과 한계가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게 허용된 것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허용이에요. 이걸 허용해 주셨고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창조 때부터 허용과 한계라는 것이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그리고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였던 거예요. 자, 유한한 존재가 자기의 한계를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만든 피조물 중에 교만하다고 표현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결이에요.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욥기 38장입니다. 38장 10절입니다.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자, 물결을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교만한이죠? 자, 왜 교만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물결은 딱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를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물결은 교만한 거예요. 자, 즉 정해져 있는 허용과 한계를 넘나드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교만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마담이 먹었어요. 자, 성경에 선악과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선악과라는 단어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 그랬죠? 자, 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작용이 있잖아요. 뭐 어떤 마력이 있거나 작용이 있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인간에게 자기의 한계를 깨닫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경고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행위가 반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악의 분별의 원천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행위는 뭘까? 그것은 그 하나님께 있는 지식을 내 안으로 갖고 오고 싶은 욕망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아담은 물어봐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아요? 라는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그 행위는 그것을 자기 안으로 갖고 오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어떻게 됐죠? 분별하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숨기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나무의 실과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 분별의 지식의 원천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게 아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간들은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의 원천을 소유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 5절의 요점이 뭔가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죠. 자, 선악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구절의 초점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 그게 선악의 표준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리고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겠다는 의지적인 반역이었다라는 거죠. 그 대가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인간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스로 모든 선악을 판단하여 자기의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에 바빠졌어요. 그래서 판단의 표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됐고요. 그리고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내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내기 위해서 논리를 동원하고 목청을 높이고 그리고 증인들을 부르고 재판을 하고 때로는 폭력도 행사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지고요. 그리고 남의 생명을 손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내 안에 있는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면 똑같은 죄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인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판단과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각자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스러운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어서 가보면 항상 자기 주장이 다 옳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맞아요. 저쪽 가서 얘기해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각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안으로 갖고 들어와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교회 안에 모여있지만 말씀을 기준해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각기 생각과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예수님은 이걸 회복하러 오셨어요. 인간들이 소유하려고 노력했던 그 절대적인 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은 돌리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자, 예수님은 선 자체였잖아요. 근데 그 선 자체였던 그분은 예수님께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선한 게 아니다. 그 선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시 그걸 돌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독립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이었던 거죠. 자, 이거 동일하게 사탄도 이 짓을 했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사단이 범했던 그 죄를 동일하게 인간에게도 반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도 넘어지게 됐죠. 인간은 마치 자기 힘이 온전하고 자기의 자원이 무한한 것 같고 어떤 그런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원,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그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 걸 우리는 다 깨달아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할 때 자기의 자원이 무한하고 대단한 것 같이 착각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의 수명은 100년도 안 되죠. 그리고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겨우 사랑가마니 정도 들 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거의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지만 머릿속에 1mm, 1cm 정도의 종양만 자라보세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박학다식해도 가다가 머리 잘못 부딪히면요, 싹 지워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해낼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태도가.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존에서 떨어질 때, 즉 인간이 독립선언을 할 때 인간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가인은 성을 쌓게 돼요.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의존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과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아담 후손인 우리 인간은요,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본성적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에 이렇게 쌓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인간들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인간들의 고난, 그것이 막 시작됐는데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 조금이다 보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자원을 착취하면 돼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남의 자원을 착취하면 되고 내게 없는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는 과정 가운데 많은 죄들이 또 파생되고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없고 남에게 있는 것을 내가 뺏거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유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죄가 파생되고 싸움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인간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계속 이런 형태로 우리 속에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모든 역사 가운데 비참한 어떤 전쟁이나 그리고 비참했던 사건들의 배후는 다 이게 배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의도적인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들이라 그랬죠. 자, 한 사람이 순종 안 했어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죠. 그 아니한다라는 것 자체는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범죄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범죄성을 지닌 자세이자 행동이다라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종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지나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본성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증거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그것을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자기 의지를 갖고 거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그게 노아의 방주 때였죠. 자, 시편 1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바벨탑을 쌓을 때도 동일한 상태였던 거예요. 시편 14편.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없도다 그랬죠. 자, 다 치우쳤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만이 모든 악의 처음이었다라고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다. 아담이 범죄가 그런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에서 뽑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작용이 빠져버린 육체만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만이 남게 된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2절에 보면 후반절에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 판단과 자기의 선악의 기준 갖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된 것은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영의 작용이 빠져버린 상태로 육체만이 남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 표현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봐서 옳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자기 안에 갖고 들어온 어떤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갖고 온 결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잘 자라고 있는 장미꽃을 탁 잘라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그게 자른 당시는 푸들푸들 신선해 보여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몇 시간을 이렇게 두면 시들시들해지겠죠? 그게 왜 그럴까요? 잘라낸 장미는요. 그 잘려진 상태에 갖고 있는 수분이 닿을 때까지만 존재해요. 그게 닿으면 말라서 없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도 해야 되겠고, 돈도 모아야 되겠고, 그리고 나름대로 누구도 좀 부리고 살아야 되겠고, 그런 노력들을 인간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자기 실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조주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아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죠? 자, 그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한 숨었어요. 그것이 인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숨고 도망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유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고통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인간은 육체가 됐고 그리고 죽음이란 것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확한 사실 하나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과 정 다르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다 돌려놓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하늘로서 내려온 영생할 수 있는 산떡,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예수님은 이걸 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새롭게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돼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거듭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알량한 가치 기준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기대고 있어야 되냐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는 아담이 가졌던 그런 교만한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건 곧바로 범죄이자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기준 갖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선악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말씀에 근거한 언행을 하고 있는가? 거듭난 우리에겐 더더욱 중요한 거죠. 정말 나는 성령,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육체대로 살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소속이 불분명하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를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자, 살리는 건 영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거든요.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영이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죠? 피해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면 우리는 이사야 6장 8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구약 973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요. 숨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숨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처럼 이런 하나님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들.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신데 나는 내 할 일 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담하고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좀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성경 볼 거는 기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성경 볼 것은 기대 안 하시지만 24시간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은 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내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가,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동일하게 우리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숨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걸 못 들은 척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삶이 더욱 풍요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도록 저희들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 속에 오늘 하루를 믿음의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